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례를 우리가 드리는데 우리 개신교의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주의 만찬인데 성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기 때문에 성만찬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1년에 몇 번씩 이런 성례를 드리게 되므로 오늘은 세례가 뭐고 주의 만찬, 성만찬이 뭔가 하는 것을 신학에서 성경에서 가르친 것을 강의하듯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례 형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을 조금 붓는 것과 물을 좀 뿌리는 것과 물속에 전신을 담그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속된 우리가 따르는 장로교회 교리에서는 이 세 가지 형식 중에 어떤 형식의 세례를 받았든지 정당한 세례를 받은 것으로 여깁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떤 형식으로 받았든지 정당한 세례를 받았다고 여겨서 다시는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세례는 두 번을 받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도 물속에 전신이 들어가 침수하는 이러한 형식이 더 좋은 형식일 것이라고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므로 그것을 고집하지 않는 데에 우리 장로교 교리에 교회 지금까지 관습의 특성이 있습니다. 흔히들 물을 조금 붓거나 물을 뿌리는 이런 것을 세례라고 하고 물에 전신을 깊이 다 들어가게 하는 것을 침례라고 불러서 구분을 꼭 그렇게 고집스럽게 하는 그러한 교파들이 몇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 읽을 때도 세례라고 읽지 않고 꼭 침례라고 이렇게 읽고 그럽니다. 그런 교단은 여러 교단이 있습니다. 침례를 받아야만 세례를 받았다 해서. 그래서 꼭 그 형식을 고집하는 교단에서는 물을 좀 부은 거나 뿌린 것은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해서 다시 자기 교단으로 교적을 옮길 때는 다시 받게 합니다. 세례의 뜻이 무엇인가? 물로 죄를 씻는 표입니다. 일이 아니고 물로 죄를 씻는 표이지 씻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많고 큰 죄를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깨끗한 자가 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거룩한 일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한 상징적 거룩한 예식입니다. 상징입니다. 죄를 씻고 깨끗한 사람이 되는 우리의 전신이 큰 목욕탕을 만들어 놓고 침례 교단 대신 그럽니다만은 거기 다 들어갔다고 죄가 씻어지겠습니까? 때는 조금 씻어지겠죠. 하지만은 손목의 때, 발목의 때는 좀 벗겨지지만 죄가 물로 씻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부어서야 더 씻어지지도 않겠습니다. 뿌려서야 씻어지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것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십자가의 구속의 죽음의 역사로만 우리의 죄가 씻어지지 결코 어떤 물로나 하이타이로도 죄가 씻어지지는 아니합니다. 그러면 세례는 죄를 씻는 일이 아니고 상징적 거룩한 예식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 세례의 뜻은 우리가 신자가 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도장 찍는 일입니다. 여러분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이나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시면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례를 받음으로 확실히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도장이 찍히듯 확인되는 아주 귀하고 복된 거룩한 예식이 이 세례식이란 말입니다. 이 세례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물로 씻어서 사람을, 나를 정화,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예식을 가진 종교는 결코 기독교만 가진 것은 아닙니다. 많은 종교들의 이와 같은 세례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인도에는 간디스강에서 매일 목욕하는 일들이 그들은 그 목욕으로 그들이 거룩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물을 쓰지 않고 불을 혹은 피를 그 도구로 물질로 사용하는 종교들도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레위기 15장이나 민수기 19장을 보면 물로서 어떠한 병에 걸렸거나 여인들의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 그들이 물로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그 정결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에세네파라고 하는 파에서는 그들의 교단의 신앙생활의 중심을 세례로 두고 세례를 중히 여기는 교단도 있었습니다. BC 722년에 나라의 북쪽편이 아시리아 제국에게 멸망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다 포로로 아시리아에 붙잡혀 갔고 그 후에 BC 586년에 남쪽 왕국 유대 왕국이 바빌로니아 제국에게 멸망이 되어서 다 포로로 붙잡혀 가서 다른 나라의 종 노예가 되어서 흩어져 살게 되면서 유대인들은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들이 사는 지역에 다른 이방 종교에 물들고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포로 시대 후에 유대인들이 다시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인하는 일로 이 세례를 가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도 이 세례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서 압니다. 세례 요한은 엄격히 말하면 주님의 준비하는 앞서 달려온 사람이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하기는 어렵지요. 그는 한 유대교인 중에 혁명가였다고 말할 수 있고 유대교인들이 수백 년 사모해온 메시아에 대한 대망의 의식이 가장 깨어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분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많이 준 것을 여러분이 잘 성경에서 읽고 알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회개의 세례와 사죄의 세례는 다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이렇게 그의 세례의 효능이랄까 의의가 한계가 있는 것을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 대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직접적으로 한 사람도 한 건도 세례를 주신 일이 없습니다. 복음서, 네 복음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세례를 베푸신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참으로 주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죄를 용서하는 상징을 물을 사용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 자신이 죄를 용서하는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주님 자신의 말씀이 죄의 용서의 사실이 되고 주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세례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소자야 네 죄를 사했다 말씀하십니다. 이러면 되지 물로 부을 필요도 없고 요단강까지 데려가가지고서 목욕을 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은 만난 자에게 내 죄를 다 사했다. 내가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다. 너는 이제 내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하시면 되실 분입니다. 제가 그러므로 누구를 내 죄를 사했다. 그러면 이게 이단이 됩니다. 저는 할 수 없이 물로 세례를 줄 수밖에 없는 주님만 사죄의 본능을 가진 사죄의 주이시니까 저는 그 주님의 사죄를 상징하는 예식을 거룩하게 집행하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복음서를 보십시오. 절대로 세례 준 일이 없어요. 세례 줄 필요가 없다니까. 주님이 바로 사죄의 그 주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권능이시고 주의 말씀이 사죄의 사실이 바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 아까 제가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를 봉독했습니다만 여러분과 저에게 최후 최대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것을 다시 가르쳐주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나를 믿어 죄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되는 그런 세례를 받도록 하라고 세례를 주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교회는 그 주님의 명령을 기초로 해서 세례식을 갖는 것입니다. 세례는 신비로운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제가 공동번역을 읽어봅니다. 공동번역이 더 잘 번역된 데가 많기 때문에 로마서 6장 4절 공동번역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세례를 받고 죽어서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무덤에 묻혔단.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세례로.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의의가 있다는 것을,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세례받는 것은 세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나의 죄가 죽는 것입니다. 뒤집은 말도 옳은 말입니다. 죄스러운 내가 세례로 죽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나의 과거를 죽이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는 그 의미를 가진 것이 이 세례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고 죽어서 그분과 함께 묻혀버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둘째 번 의인은, 신비로운 의인은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갱생되고 신생되는 일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죽어 묻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롭게 된다고 하는 이 신앙의 이 기가 막힌 이쪽과 이쪽의 놀라운 변화를 유형적으로, 구체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거룩한 예식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13편지 중에서 세례라고 하는 낱말을 17번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여러 번 사용하시는 그 말씀들 속에서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라고, 일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에 어떻게 무엇으로 그리스도와 일치하느냐? 그리스도의 죽음과 일치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일치하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삶에 연합해서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로마서 6장 4절이나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성만찬입니다. 떡을 떼고 잔을 우리가 드는 그 성만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만찬이라는 것은 거룩한 저녁 식사라고 하는 한자지요. 만찬, 저녁 식사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나 12절에서 25절,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에서는 26장 17절에서 28절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22장 7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은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마지막으로 제자와 저녁 식사를 드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붙잡히시게 되시는데 그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하시고 글로 가시는데 그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저녁 식사를 말합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그때가 공교롭게 유월절이어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유월절에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많이 남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그때만은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집들이 자기와 모르는 사람도 자기 씨족이면 더 환영하고 유월절 식사를 나그네들이 해야 하니까 아예 양까지 다 잡아놓고 그 식당도 준비해 둘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한 2층 집의 다락방에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시다가 갑자기 주님은 떡을 드시고 떡을 조금씩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들과 모든 인간들이 죄에 대한 형벌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 창에 찔리고 가시멸관에 찔리고 찢겨서 죽을 내 몸이다. 내 몸인 줄 알고 이 떡을 받아 먹어라. 그 후에 포도주를 드시고 계셨는데 이 포도주 잔을 또 돌려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흘리는 인류 구원을 위한 구속의 피다. 내 피인 줄 알고 이 포도주 잔을 받아 마시라.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두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처음으로 주의 만찬 쿠리아콘 데이프논이라고 하는 히라보를 썼습니다. 이 주의 만찬, 주님의 저녁 식사라고 하는 이 말에다가 한자를 쓰고 거룩성자를 붙여서 거룩한 만찬이라 해서 성만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된 책들 보면 다 Lord's Supper 그렇게 주님의 저녁 식사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다른 데서는 주님의 상, 밥상하는 그 상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테이블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만찬 예식을 이것을 주의 상, 어느 때는 주의 잔, 컵이라고 한 말로 그렇게 또 표시해서 짧게 그렇게만 말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기독교사를 보면 대개 주후 50년경에는 모든 교회들이 이 주님의 마지막 저녁 식사를 깊은 뜻을 가진 거룩한 종교적인 의식으로 교인들이 지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후 50년경에는 바울은 그래서 아까도 제가 봉독한 고린도전 11장 23절에 이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일인 줄로 알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꼭 한 번만 받는 데 비해서 이 성만찬 예식은 1년에도 여러 번 갔습니다. 어느 교단에서는 주일마다 그들이 모일 때마다 이 떡을 들고 찬을 드는 이 예식을 갖는 교단들도 여럿이 있습니다. 이 뜻은, 성만찬의 뜻은 이 떡과 잔을 다음 주에 우리가 들겠는데 그렇게 들므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나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주님과의 구원의 언약을 새로 확인하는 일입니다. 내가 그 떡을 들고 잔을 들므로 내게 죄가 많지만 주님이 그렇게 지키시고 흘리셔서 나에게 영생이 허락됐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에요. 또한 나는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자로 주님과 신비롭게 생명적인 연합을 일체를 이룬다고 하는 놀라운 예식이란 말이에요. 제가 아는, 존경하는 제 은사 목사님의 아들이 중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이 깡패들한테 어떻게 유혹이 돼가지고 그 깡패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참 그 집을 적 안타깝게 해놨는데 그놈 이 팔목을 보니까요 흉터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깡패들이요 혈맹관계 맺는다고 그래가지고 중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여기 막 찢어요. 이렇게 찢어가지고 탁 붙이고 칼로 X자를 딱 서로 그어가지고 탁 하고 너와 나와는 피의 형제다 뭐 이래가지고 도적놈 의리 하나는 끝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피에 뭐 입학관계 뭐 이런 걸 표시했다고 아 흉터가 너무 많은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는 흉측하게 하진 않지요.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이 살과 피를 들므로 내가 주님과 놀라우신 그분과 은혜로우신 그분과 지극한 거룩하신 그분과 더러운 내가 생명의 결합을 이룬 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감격하는 그 일이 이 성만찬 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까 제가 봉독한 26절의 말씀에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 재림 때까지 이 예식을 거행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의 은총을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과 연합함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연합한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거룩한 예식이 성만찬이다고 한 것입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로 하여금 세례의 은총을 받게 하시고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상징적인 일이나 참으로 거룩하고 귀한 의미가 신비로운 의의가 있는 예식을 깨닫게 해주시고 거룩히 여기게 해주셔서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마다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놀라우신 주의 구속의 은총에 목욕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